그 세상을 살다 보면 확실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쪽에 흙이 있고 한쪽에 백이 있어서 선명하게 구분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세상 일이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세상에 많은 일은 여기 흙이 있고 백이 있다면 중간에 그레이, 회색 지대가 훨씬 많습니다. 또 1 더하기 1은 2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딱딱 떨어지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세상 일은 꽤 복잡합니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단정적으로 우리를 주장하거나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거나 나만 옳다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다 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보다는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또 서로에게 배워간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에 비하면 제가 아직도 젊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세상 일들 갖다가 확정하게 얘기하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되게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많이 하고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 귀 한쪽이 안 들립니다만 듣는, 경청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 또 더 배워야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점점 더 하게 됩니다. 세상은 복잡한데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 명확히 분명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건 시작과 끝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과 1절은 태초에로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은 끝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분명히 있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세상에 시작과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또 상징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 인생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태어나지 않고 세상에 나온 사람도 없고요. 또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뭐 앞으로 과학이 발달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디서 태어나긴 하겠죠. 언제 어디서 태어났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대로 흙수저로 태어났어. 평생을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금수저로 태어나면서 귀족처럼 살아갑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생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나누어진다. 이게 우리 시대의 비극입니다. 아무리 뛰어 올라가려고 해도 신분 상승이 굉장히 어렵다. 미국은 그래도 큰 나라요, 여지가 있는데 한국은 점점 더 이런 것들이 고착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런 것들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게 태어나서 공정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5장에 가면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50년마다 처음 상태로 뒤돌리는 것, 이게 희년의 특징입니다. 50년 동안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땅 부자가 됐습니다. 그러면 희년이 되면 땅을 다 원래 임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종을 삼았습니다. 어떤 사람 종을 삼아 종이 많아졌습니다. 희년의 나팔이 불면 종들을 전부 다 해방시켜줘야 합니다. 50년마다 출발선에 다시 모여서 새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누구에게나 주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이 길을 쓰고 살지 않을 것입니다. 50년이 되면 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는데 누가 길을 쓰고 살겠습니까?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경쟁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욕심부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나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데 뭔 욕심을 부리겠습니까? 대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집중할 것 같습니다.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해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니 세상 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50년이 지나면 다 되돌려지니까 뭐 가지려고 아구다툼을 하지도 않고 대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집중하는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한국도 지금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간격이 최고로 벌어졌다라고 하는 보도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의 증권시장, 스탁마켓은 지금 가장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 역사에서 지난 금요일로 가장 오랫동안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이 없으니 뭐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1%의 부자들은 매일같이 주식시장을 보면서 엄청난 이익을 내게 될 것입니다. 자기의 재산이 지금 주식시장이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는 것만큼 그들의 재산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돈이 돈을 본다고 하죠. 가만히 있어도 재산이 늘어나는 그런 사회구조 속에 저희들이 살고 있고, 그러니 그 재산을, 그 부를 대물림하면서 빈부격차는 점점 더 늘어나고 흙수저, 금수저라는 말이 고정화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하면 50년, 10년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다시 되돌려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재산 모두 10년이 되면 다 내놓아야 됩니다. 고스톱을 친 지 꽤 오래됐는데 나가리라고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죠? 10년이 되면 나가리 부르고 처음부터 공평하게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키기 힘들겠죠. 지키지 않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성경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맨손으로 태어나지만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탄생과 그 이후의 삶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평한 것이 있는데 그건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죽음, 생을 마감하는 길입니다. 죽음의 길은 예외 없이 빈손으로 갑니다.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불렀어요. 전 그분 노래 하나밖에 모르는데 평생을 그 노래를 가지고 지냈던 분이 지난주에 그 소천하셨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이 가사가 참 철학적입니다. 평생을 부르셨어요. 그 가사는 정말 우리 인생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떤 죽음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사람이 복잡하게 만들고 뭐 복잡하게 돼도 마지막 죽음의 길은 누구에게나 단순하고 공평한 여정입니다. 우리는 단지 나그네로 한평생을 살아가죠. 어제 존 맥케인이라고 하는 미국 공화당의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고집도 세고 공화당이지만 야당을 아우르면서 굉장히 센 분이 있었는데 뇌종양으로 1년을 투병하다가 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하는 기사를 봤습니다.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려고 했는데 그분이 뇌종양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서 손을 다운 하면서 오바마 케어가 한 표 차이로 폐지되지 않고 살아나서 저도 의료보험을 가지고 병원에 갈 수 있습니다. 그분이 없었으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죠. 오바마 케어가 아마 폐지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 갑니다. 그분은 베트남 전쟁에서 5년 동안 포로로 잡았습니다. 해군 제독 출신입니다. 그 아버지가 내 아들이 있지만 거기에 폭격을 가해라 라고 말할 정도로 미국을 사랑하고 말 그대로 군인 가문인데 그 사람도 결국은 81세에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24일 날 가족들이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제 우리 아버지는 의료 혜택을 이제 모든 치료를 끊겠습니다. 발표하고 그 다음 날 어제 하나님께 갔습니다. 어떤 시인은 인생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잠시 소풍 왔다가 돌아간다. 낭만적인 것 같습니다. 참 잘 비유한 것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고 옛날엔 시작이 공평했다면 지금 이 시대는 시작이 공평해지지 않았지만 이 끝이라고 하는 것,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풀 수 없는 영원한 숙제. 참 누구나 가야 되는데 그 길을 어떻게 갈까 우리 모두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숙제입니다. 바울은 금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가장 훌륭한 랍비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유대교에서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앞길이 활짝 열린 젊은이였습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길을 가면 소위 출세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이후로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가 배웠듯이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자신이 그동안 쫓고 추구했던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룬 것은 뒤로 하고 뒤에 것을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겠다고 바울은 다짐했습니다.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면서 확 변했을까?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서 훌륭한 인생길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문제가 풀어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나머지가 배설물로 여긴 것이지 뭐 한번 하나님이 예수님을 딱 체험했다 그래가지고 소위 우리말로 방언 터졌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럼 바울이 어떤 고민을 했을까? 한번 유추해 보니까 제일 두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하나는 아이러니하게도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유대교의 율법은 613개입니다. 365개는 하지 말라, 그 다음에 248개는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랍비가 되고 어느 수준에 올라가려면 이 613개의 율법을 다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종교가 평안과 자유를 주기보다 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쫓겼고 율법을 조금 잘 지킨 사람들은 우쭐하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뽐내고 대우받는 것이 청년 바울은 불편했을 수 있습니다. 되지 않는 것인데, 이거 안 되는데, 저 사람 됐다고 말하지만 저거 분명히 위선인데, 겉으로는 됐다고 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을 텐데, 영적인 것을 가지고 청년 바울은 많이 고민했고 그래서 이거를 풀어보려고 율법도 지켰고 열심을 내서 기독교인도 잡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십자가의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이 이 바울에 그렇게 좋은 것입니다. 그동안에 너무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야, 여기에 길이 있었고 여기에 빛이 있었고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오는 것 같은 그 각성, 영적인 각성이 바울에게 일어나고 너무 홀가분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의 신앙의 문제가 분명히 해결됐을 겁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을 보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끊임없이 바울은 하고 있고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똑같이 죽음의 문제였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죽음의 길을 갑니다. 유대교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 당시에 로마 또 그리스 철학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죽으면 지하세계로 들어간다. 끝입니다. 조상에게로 가든 지하세계로 들어가든 끝입니다. 죽음이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냥 두려운 겁니다. 적당히 살다가 죽으면 문제가 없는데 센스티브한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문제를 갖고 고민할 수밖에 없고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도대체 죽음이란 무엇인가를 놓고 고민할 수밖에 없는데 바울은 충분히 그럴 만한 젊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처럼 부활해가지고 영원히 살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바울에게는 남달리 다가온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민했기 때문에 남달리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부활할까? 정말 부활할까? 의문될 수 있는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과 성경에서 말하시는 가르침이 붙어버리니까 바울은 완전히 100% 다른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10절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의 권능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입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부활의 권능,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죽음을 넘어서 영원히 사는 기적입니다. 바울이 부활을 믿으면서 누구나 피할 수 없고 모든 사람을 괴롭히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높다, 동시에 다른 것들 다 배설물처럼 바울이 여겼을 것입니다. 바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수없이 고민했을 겁니다. 그의 내적 갈등이 꽤 깊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열심히 잡아놓고 율법도 가능한 다 지켰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고 탁월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집에서 교회까지 수없이 걸어와 봤을 겁니다. 수없이 걸어와 봤을 것입니다. 교회가 아니라 저기 버클리까지도 걸어갔을 것입니다. 바울 정도면 그렇습니다. 골든게이트 다리 넘어까지도 걸어가 봤을 것입니다. 저 스탠퍼드 팔로알토까지도 걸어가 봤을 것입니다. 걸어가 본 사람만이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압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 여기 자동차가 딱 있는 것입니다. 자동차 타고 가면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복음이었습니다.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왜 우리는 왜 안 될까요? 안 된다면 다 하고 계시지만 혹시 우리에게 이런 영적 고민이 부족한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 아닙니까? 걸어가 본 다음에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게 얼마나 귀한지 알 텐데 처음부터 그냥 차를 타고 다녀가지고 너무 쉽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예수님 믿는 게 귀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것 아닙니까? 세상 것이 귀하고 신앙은 저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신앙에 시간과 에너지를 들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취미 생활하듯이 믿었습니다. 주일 되니까 교회 왔습니다. 그냥 왔다 갔습니다. 기독교의 깊은 세계를 맛보지 못한 것이고 또 땅의 것에, 없어질 땅의 것에 취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우수하고 탁월한 일인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씨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필요하면 책도 읽으시고 고민도 하시고 찾아도 보시고 사람도 만나보시고 저에게도 오셔서 같이 상담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가르쳐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께 조명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과 같은 은혜, 신앙의 기쁨 속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성경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내주신 연애 편지라고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내가 이 나이에 연애 편지를 받는다. 가슴이 뛰지 않으십니까? 가슴이 뛰셔야 됩니다.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셔도 연애 편지란 말을 들으면 가슴을 뛰는 그 순수한 마음, 낭만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지 인생을 멋지게 사시지. 그건 깨날 일이야. 이건 너무 시시한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애 편지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연애 편지, 하늘에서 들어온 연애 편지, 성경이 달리 보이실 겁니다. 저는 카톡, 여러분이 보낸 카톡을 읽으면 카톡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카톡을 읽다 보면 여러분의 음성이 생각이 납니다. 카톡을 읽다 보면 여러분이 저에게 얘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에 숨겨놓으신 그 보물을 찾으시려고 한번 애를 써보십시오. 성경 말씀이 이래서 하나님 말씀이구나 무릎을 치면서 깨달음이 생길 때까지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시고 여기에 에너지를 투자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연세가 드시면서 기도가 필수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성경을 보지 못하고 책을 읽지 못해도 움직이지 못해 전도하지 못해도 섬기지 못해도 기도는 하나님 나라 가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게 기도이니 연세가 드시면서 기도는 필수입니다. 삶 속에서 기도하시고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가운데 우리 권사님들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눈에 보는 체험이 우리 권사님들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최고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바울의 넘치는 자신감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은 그럴만한 인물입니다. 17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으시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 자신을 본받으라. 이거 하기 쉽지 않죠. 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저는 그럴 만한 자신이 없고 그럴 만한 사람도 아닙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 얼마나 이 정도가 되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고 이거 본받으라는 겁니다. 뒤에 것을 잊어버리고 푯대를 향해서 가는 그 태도를 본받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복음에 합당하는 생활하는 것 이것도 본받고 근데 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바울은 본받을 만한데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알고 보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말이죠. 바울처럼 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배우고 바울의 행한 것, 배운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본보기가 되는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에 많이 있어서 너희는 나를 본받고 너희 안에 있는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우리도 서로에게 본이 되는 서로에게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본이 되고 또 우리 교인들끼리 다 서로에게 본이 되면서 또 권사님들은 젊은이에게 본이 되면서 우리가 서로 본이 되면서 배워가고 경청하면서 우리가 아름답고 이런 선한 부담감을 갖고 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이 많아서 눈여겨보았을 때 참 예수님 잘 믿는 성도님들로 모여있는 찬빛 교회다라는 소문이 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바울 마음 한켠에 가슴 아픈 일이 있습니다. 되게 좋은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앞에서 배운 대로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바울이 개라고 불렀던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이들도 조상대대로 믿던 유대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으니까 대단한 용기를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 그 당시 쉬운 것 아닙니다. 회당에서 쫓겨날 수도 있고요. 만약에 혼자 개종했다면 부모님이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너 이제 호적에서 파내겠다고 겁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리스크, 위험을 감수하고 예수님을 믿었는데 믿고 나서 엉뚱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이 개라고 부를 정도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추해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주 흉한 괴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거를 청산하지 못해서 그랬다. 뒤에 것을 잊어버려야 하는데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자신을 붙잡고 할례를 받은 자신들만이 최고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너도 할례를 받으라고 자기만 그렇게 믿으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걸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 우월하다고 자랑을 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서요 이들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18절인데 제가 읽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여러 번 권면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고쳐지지가 않고 계속 교회를 어지럽혔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앞에서 감옥에 있는 바울이 눈물을 흘려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다라고는 헬라어를 찾아보니까 그냥 이렇게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주르륵 눈물 흘리는 게 아닙니다. 남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흐느낄 때 쓰는 헬라어가 여기에 쓰였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 믿었는데 어렵게 예수님 믿었는데 그 교회 그 예수님 잘 믿고 아름다운 기독교인이 되어야 하는데 교회를 해치고 이상한 논리를 이상한 교리를 펴는 괴물이 돼버린 그 기독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가지고 서러워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울이 감옥에서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했으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예수님 잘 믿었는데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길을 걷고 있으니 이건 눈물을 흘릴 일이요 안타까워할 일이요 이것보다 가슴 아픈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어렵게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어떤 일을 했는지 19절에 자세히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시작은 잘했습니다. 어렵게 예수님 믿었습니다. 그런데 끝이 안 좋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다 버리신,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지도 않았고 예수님 안에서 고민하지도 않았고 그냥 자신이 최고인 채로 예수 믿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배를 채우려고 합니다. 배가 신입니다. 무슨 뜻인지 금방 이해가 되시죠? 욕심입니다. 집착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그들의 영광이 부끄러운 일이 될 것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얘기하고 최고인 줄 알지만 벌거벗은 임금님입니다.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을 하게 될 것입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정리하고 있죠. 땅의 일은 뭘까요? 물질일 겁니다. 명예일 겁니다. 권세일 겁니다.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땅의 일입니다. 앞에서 모든 인간에게 찾아오는 것이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땅의 일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년만년 살 것처럼 땅의 일을 자랑하고 땅의 일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시작은 잘했는데 끝은 멸망입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요즘 우리 정말 평생 목회를 잘하시고 마지막에 그분들의 영광이 수치로 변하는 것을 자주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유명해지시고 세계적인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하나님보다 자신이 앞서는 것 같습니다. 그 영광의 자리를 남에게 물려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남에게 물려줄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불러서 그 영광의 자리를 물려주고 있습니다. 욕심입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입니다. 마지막만 잘 마무리하시면 정말 훌륭한 목회자로 길이 남을 텐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물론 아주 멋지게 마무리하시는 목사님들도 세상에는 더 많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희망이죠. 어디 목사만 그렇습니까? 정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유명해진 다음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저나 여러분들도 그 자리에 올라가면 비슷해질 수 있습니다. 땅의 것을 추구하고 땅의 것에 연연하면 누구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에 올라갈수록 겸손하고요. 위에 올라갈수록 하나님을 무서워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워해야 됩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20절부터 바울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20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러나 라가 나오면 언제나 중요합니다. 분위기 반전입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그러니까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이 사실을 우린 늘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땅의 것에 미련 갖지 않습니다. 땅의 것을 최종 목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땅의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땅의 것이 조금 모자라도 기죽지 않고 땅의 것이 조금 부족해도 속상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시에 최고의 시민권은 로마 시민권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지금 상당한 파워가 있는데 당시에 로마 시민권하고는 미국 시민권은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로마 시민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난 로마 시민권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한다. 로마 시민권 생각하면 또 땅의 유혹에 넘어갈 것입니다. 교만해집니다. 그런데 하늘의 시민권을 생각하면 땅의 것을 적당히 취하고 없어질 것에 미련 갖지 않고 영원한 것에 관심을 쏟게 돼요. 영원한 것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없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믿음과 사랑, 소망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 하늘나라에 가면 없어집니다. 소망 예수님 오시면 없어집니다. 사랑, 그 사랑은 끝까지 남아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보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제 찬사를 보냅니다. 칭찬을 합니다. 아, 4장 1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이 1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뭐라 했냐면요, 내 심장으로 사랑한다. 심장으로 사랑한다. 바울이 이 정도로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심장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엄마가 자식을 사랑할 때 심장으로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아빠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아빠라서 압니다. 아빠는 자식을 사랑할 때 적당한 이해관계를 두고 적당히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빠에게 있다. 낳은 사람이 그 무조건적으로 자식을 사랑하게 되어서 이 하나님의 사랑, 바울이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엄마의 사랑입니다. 자녀를 향한 엄마의 사랑. 오늘 또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사모하는 형들 다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다. 우리 어머님들 한국에서 오신 분들 있는데 한국 가시면 자식들이 얼마나 보고 싶으십니까? 눈에 아른아른거리지 않습니까? 야, 저놈이 저 멀리 있구나. 멀리 있구나. 비행기 타고 오면서 야, 이렇게 멀리 사는구나. 저희 아버님이, 어머님이 80세가 넘어서 미국을 한번 오셨는데, 뉴욕에 오셨는데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야, 시용아, 너 이렇게 멀리 사는구나. 이렇게 멀리 살아? 2주를 있다가 가신 경험이 있는데 바울이 지금 교회를 향해서 보고 싶은 거예요. 그 교인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 다음에 예수님을 추구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살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대견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라.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 인생에 끝이 있습니다. 땅의 것은 반드시 The end, 끝이 따라옵니다. 아무리 땅에서 잘 돼도 끝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칫 배만 채우다가 영광과 자랑이 수치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존경하는 분들이 그런 길을 가는 것을 보면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땅의 것이 유혹이 세요. 그래서 주 안에서 굳게 서라 라고 마지막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세상에 살아가니 세상과 담을 쌓을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근사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이웃과 자연들을 마음껏 누리면서 우린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붙들리지 않고 세상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입니다. 똑같이 세상에 살지만 소속이 다르고 사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경우를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나름대로 규칙을 세워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빠지지 않습니다.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어요.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참 좋다. 너무 좋다. 가장 고상하다. 가치가 있는 것 다음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삶을 통해서 세상에 보여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요, 나를 본받으라, 나를 본받으라 라고 했듯이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본보기가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길을 가기 원하고 주님 안에서 굳게 서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행여나 우리 안에 땅의 것, 배를 채우는 것, 영광일 줄 알았는데 마지막에 수치가 되는 것, 결국 멸망할 것을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이 있다면 얼른 청산하고 하늘 시민권을 가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해 주옵소서. 서로에게 본이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굳게 서게 해 주옵소서. 다음 한 주간 가정에서 세상에 살아갈 때 흔들림 없이 푯대를 향해서 주 안에 굳게 서서 달려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